요한복음 18번 메시지. 목마른 사람의 필요. 생명의 해갈. 두 번째. 5장에서 우리는 생명과 종교의 대비를 보았지만 실제적인 핍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7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의 음모와 종교의 명절. 종교인들은 명절을 갖는 동안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는 오늘날에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종교에 대한 정확한 그림입니다. 한 면으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다른 면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을 죽일 음모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진실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종교가 당신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에 당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세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매 세기마다 진정으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담 기용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 의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당신이 밖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속의 생명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한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들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창조자가 그분의 피조물들에 의해 핍박을 받으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핍박을 받으셔야 했던 것은 어떤 인내입니까? 그것은 어떤 수치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명절도 이 핍박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주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종교적인 명절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에 의한 생명의 고난.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조심하셔야 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약간만 부주의했었다면 그들의 손에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핍박받는 사람으로서 활동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한 면으로 종교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고 다른 면으로 그분의 믿지 않는 형제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라고 그분께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은 마치 그분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위해 큰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핍박과 그분의 형제들의 요구는 둘 다 한 대적자인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주님을 죽이기 위해 찾게 했고 그분의 믿지 않는 형제들을 충동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상황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가끔 어떤 형제들은 우리에게 이름을 내고 선전이 되는 어떤 것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선전이 되고 이름을 내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나쁜 이름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생명의 제한. 7장 6절부터 9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시간 안에서 제한되셨음을 봅니다. 주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으로서 땅에 사셨고 심지어 시간 안에 제한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분배할 수 있기 위해 기꺼이 그분의 자유를 이루셨고 기꺼이 시간에 묶이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7장 전체는 모든 면에서 제한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생명의 추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핍박받는 사람으로서 그분은 활동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말하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주님은 배우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아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기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근원과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으나 그분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꽤 얼마 동안 나는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의 솔직함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약간 내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유형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으나 안의 내용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주의 회복에서도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유형을 따라 회복을 본다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유형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외모로 본 사람들은 그분을 다만 나사렛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풍채나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주여 당신이 이 나라에서 회복 안으로 이끈 사람 중에는 외모가 좋은 사람이 왜 이처럼 적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표에 합당한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질그릇 안에 부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외형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외모는 매력이 없으나 그분은 뛰어나고 하늘에 속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생명의 외침. 끝날은 인생의 성공의 모든 누림이 끝남을 상징함.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끝날은 인생의 성공의 모든 누림이 끝남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소유한 성공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기에는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놀라운 결혼을 했더라도 당신의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날이라는 어구는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끝날입니다. 6장에 있는 끝날은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먼 장래에 있을 최종적인 끝날입니다. 7장에 있는 끝날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있게 되는 많은 날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큰 끝날은 장래에 있지만 그날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끝날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시하는 옷에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에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끝날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지만 일곱째 날은 명절의 큰 날입니다. 마지막은 단순히 끝을 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건해도 끝이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 혹은 남편과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모든 환경에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내게 인생은 40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게 형제님 40세 이후의 인생은 오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님이 태어났을 때 인생은 새벽으로 시작됐습니다. 40세 때 인생은 정오가 됐습니다. 아마 60살 이후 어느 때의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빠르건 늦건 인생의 끝날이 올 것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물과 포도주를 수확하기까지 1년 내내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손수 수고함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수고가 끝나고 남은 할 일은 함께 모여서 그들의 수확을 7일 동안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그들의 가장 큰 날이었지만 그날이 끝이었습니다. 끝날은 그들이 모두 흩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와서 마시라는 외침.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을 때 주님은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그들이 누렸던 것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를 마셨다면 그들은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가졌을 것입니다. 생수는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올 성령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령은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이는 주님이 아직 매를 맞지 않으셨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연약한 몸에서 영광스러운 영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십자가 전에 주님은 반석이셨지만 그분은 아직 매를 맞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을 때 생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명절 끝날, 즉 당신의 기쁨과 누림이 끝나고 여전히 목마를 때,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이 예수님께 와서 생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 사는 젊은 숙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하여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영국에서 최고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무도회를 즐겼으며 멋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 그녀는 집에 왔습니다. 무도복을 벗을 때 그녀는 매우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도복을 모두 집어던지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향락으로 기뻐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심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 안에서 내부의 음성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계속해서 다만 하나님께 뭔가를 말해보려고 하라.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만 저를 만족해 하소서라고 말하라 고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녀의 전체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은 주님이 주신 생수에 의해 해결됐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도들의 전기를 공부해 보면 비슷한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높은 교육을 받고 크게 성공했으며 크게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은 심히 기뻐야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음을 느끼는데 이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메마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많은 즐거운 날들을 누리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당신의 모든 누림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올 것이며 당신은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생수의 강의 흐름. 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14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물의 샘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 주님은 그분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더욱 전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하나의 흐름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이 유일한 강으로부터 많은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들은 생명의 다른 방면들의 많은 흐름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하나의 유일한 생명수의 강의 많은 흐름들입니다. 하나의 강은 평안의 강이며 다른 강들은 기쁨과 안위와 의와 생명과 거룩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생수의 강들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장에 있는 원칙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의 흐름은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사망은 지식나무의 근원이며 생명은 생명나무의 근원입니다. 만일 우리가 집회에 와서 모두 생수의 흐름이 없이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죽은 집회일 것입니다. 만일 흘러나올 것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두가 약간의 강들을 흘러내보낸다면 결국 그 집회는 홍수가 될 것입니다. 그 집회는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음.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에 있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흠정력에서는 아직에다 주어지지라는 단어를 이탈릭체로 추가했는데 이는 번역자가 이 구절 때문에 고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9절은 그 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영은 아직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영은 육신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일 때 그분에게는 오직 신성한 요소만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육신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요소와 그리스도의 육신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본질과 실제를 가진 사람의 요소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은 우리가 영접하기 위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음을 보았습니다. 부활 안에서 주님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마지막 아담은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신성한 요소와 함께 그리스도의 육신 되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부활을 포함한 사람의 요소를 가지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만 창조에 임하기 위해 나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장의 때에 하나님의 영 안에는 오직 신성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33년 반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분은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은 육신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을 만지기 위해 도달하십니다. 전에는 신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를 만지기 위해 도달하신 하나님의 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신성과 인성과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요소를 가지고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 나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러한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내용물들이 더해진 한 잔의 순수한 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 한 단계를 통과할 때 우유가 더해집니다. 또한 꿀과 차와 소금이 더해지는 또 다른 단계들을 통과합니다. 결국에는 마늘을 포함한 음료가 됩니다. 순수한 물이 이 모든 단계들을 거치기 전에는 그 물이 이미 잔 안에 있더라도 그런 놀라운 음료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마늘을 포함한 음료입니다. 이와 같이 7장 39절과 14장 16절과 17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은 오직 신성만을 내용으로 갖는 그 영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과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내용으로 갖는 그 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주는 것은 그러한 만유를 포함한 영이십니다. 가끔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현명한 어머니는 음료수 안에 약을 감출 것입니다. 아이가 음료수를 마실 때 그는 약을 먹습니다. 마늘을 포함한 영 안에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오늘날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입니다. 당신이 오 주 예수여 라고 많이 말할수록 마늘을 포함한 영을 더 많이 영접합니다. 몇 분 후에 당신은 당신의 성질과 교만과 이기심과 다른 소극적인 것들을 죽이는 그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서 6장에 따라 당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노력한 적이 있다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면 여길수록 더욱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언급된 죽음은 이제 로마서 8장에 계시던 것처럼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만유를 포함한 영은 계속해서 당신을 십자가 위에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죽이는 효능은 단지 십자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죽이는 효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십자가의 죽이는 효능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요소를 죽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만유를 포함한 음료 안에는 양육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영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나타남에 의해 생긴 분열. 7장 40절부터 52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남에 의해 생긴 분열을 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분열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문제와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씨였지만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셨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되며 그 영을 따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지식나무를 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외모에 따라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단순히 정신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추리는 지식나무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그분의 내적 실제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외모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당신은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내적 실제에 따라 알아야 하며 외모를 따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주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작은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합당한 방법으로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을 끄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 있는 그 작은 집 안에는 제사장들도 없고 제사장의 옷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물도 없고 향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잘것없는 두 자매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셨습니까? 그 작은 집 안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그 작은 집 안에 계셨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작은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 아무도 그 작은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그 체현이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고 그 작은 집 안에 계셨습니다. 결국에는 성전으로 가는 큰 무리와 예수님이 계셨던 작은 집으로 가는 작은 무리로 우리 중에서 분열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성전으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 작은 집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따르지 않고 내적 실제를 따라 주 예수님을 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겸비하신 분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동안 그분에게는 마음을 끌만한 모양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휴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끌만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의 휴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다면 당신은 거기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씨이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